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시간으로 오늘 아침 아베 총리와 1시간가량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이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의 중대하고 점증하는 직접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증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추가 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과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향상시키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통한 미사일 요격실험에 성공했다고 미군 당국자들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은 이날 알래스카주 태평양 우주발사기지에서 미 공군의 C-17 수송기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주 코디악에 배치된 사드체계가 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했으며 이번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실험은 미국이 진화하는 위협보다 앞서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 755명 감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개입과 관련해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TV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가 더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지금은 이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27일 러시아, 이란, 북한 통합 제재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외무부는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극단적인 도발 성향을 확인한 조치라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늘 발트 지역 국가들에게 러시아의 공격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에스토니아를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러시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력으로 국제적인 국경을 다시 그리고 주권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며 유럽의 자유국가들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발트의 국가들이나 다른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 무력과 위협, 협박 혹은 악의적인 영향력을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케르스티 칼루라이트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라트비아의 라이몬즈 베유니스 대통령, 리투아니아의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과 만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군이 어제 건군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네이멍구 주루어 합동전술훈련기지에서 열린 열병식에 전투복을 입고 참석해 9개의 작전군을 사열했습니다. 시 주석은 TV로 생중계된 열병식에서 중국군은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뒷받침할 자신감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목표에 가까이 접근해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어제 실시된 재은의회 선거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야권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선거에 800만 명 이상이 참가해 41%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재은의회 선거가 완전한 성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연합은 유권자의 88%가 기권했다며 선거 결과 인정을 거부하면서 오늘 추가로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똑똑한 손전화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최근 북한에서도 이 똑똑한 손전화기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을 거리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손전화기는 인간의 삶을 엄청나게 편리하고 획기적으로 바꾸었지만 이 손안의 작은 세상에 빠져서 한시도 이 손전화기를 놓지 못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운전 중 손전화기 사용인데요. 음주운전만큼이나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운전 중 손전화기 사용은 미국 대부분 주에서 금지되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에서는 길을 건널 때 손전화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처음 위반하면 벌금이 15달러에서 35달러 정도지만 최대 13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게 하는 법안인데요. 손전화기 화면만 보면서 길을 건너다가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나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법으로 금지시켜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 법안이 다른 도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1일 화요일, 북한은 새벽까지 황해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2도, 신의주 23도에서 3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4도에서 31도, 함흥 20에서 29도, 끝으로 청진은 20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당신은 강물처럼 내게서 멀어져 간다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찰리 푸스의 River 함께 감상해 보시죠. Look, you can play it cool. Act like you don't care. But River, don't be cruel. You're pushing me away. Don't want to get hurt, so you hurt me first with the words you say. Maybe you should fall, that's what rivers do. Cause when you're in love, you don't mind a different view. Things are looking up. Oh, give up when the water's rough. Where you gonna go? My heart is your home. Nothing is as cold as running on your own. So river, don't you rush. Maybe you should fall, that's what rivers do. Cause when you're in love, you don't mind a different view. Things are looking up. Thank you.
love, you don't mind a different view. Things are looking up. Oh, river, river, don't run, river, don't run. Oh, river, river, don't run, don't run. River, river, what love? Oh, river, river, don't run, don't run, don't run. Oh, river, don't run, don't run. River, river, what love? River, riv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러시아 정부가 미국 외교 인력 755명을 한꺼번에 추방합니다. 지난주 미 상하원이 대러시아, 이란, 북한 이 추가 제재 통합 법안을 잇따라 가결시킨 데 대한 보복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을 맞아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열병식에서 신무기들을 대거 선보였고요. 이어서 중국이 얼마 전 공식 출범시킨 첫 해외군사기지 지부티의 시설 현황이 위성사진에 상세하게 드러난 내용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외교 인력 수백 명을 한꺼번에 추방시킨다는 소식이네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 방송사 합동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외교 인력 대규모 추방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천여 명의 미국 외교관과 관련 기술직 그리고 실무요원들이 러시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들 가운데서 755명이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755명을 추방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무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무엇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건가요?
예, 지난주 미국 상원이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통합법안을 통해서 가결시킨 것을 가리킵니다. 앞서 하원에서도 통과된 이 제재안의 러시아 부분을 보면요. 석유와 가스 등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미국과 유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또 이들 회사들의 미국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거래 협력을 차단했습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관련 기관 간 교류도 금지했고요. 또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예, 미 의회가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를 상대로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뒤로도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지난해 불법 전산망 침입, 해킹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적인 제재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이런 추가 제재가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목요일 미국 상원 표결 당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불법이고 국제통상원칙과 규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 제재안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러시아는 그동안 자제하고 참아왔지만 오만불손하고 야비한 미국의 행동을 한없이 참을 수는 없다면서 대대적인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예. 미국 외교 인력 대규모 추방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미국 상원 표결 다음 날인 지난주 금요일 러시아 외무부는 이 자국 주재 미국 외교 인력 수를 오는 9월 1일까지 455명으로 줄이라고 미국에 통보하고 이 러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 소유 휴양시설과 물품 보관 설비 등을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내일부로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외교 인력 감축과 관련 설비 운영 중단,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러시아의 대미 보복 조치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인력 감축 쪽을 보면 이 455명으로 줄이라고 이 러시아 외무부가 통보했고 이 푸틴 대통령이 755명을 추방시킨다고 한 것을 보면 현재 러시아에 있는 미국 외교 인력이 1,210명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이 지금 인력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455명으로 줄이라고 숫자를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미국에 현재 있는 러시아 외교 인력 수와 맞추라는 겁니다. 지난해 말에 이 러시아 당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미 정보당국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이 버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가 이에 연루된 러시아 외교 인력 35명을 추방시키고 이 미국 내 러시아 대사관 소유시설 두 곳의 운영을 중단시켰었는데요. 이후에 미국에 남게 된 러시아 외교 인력 수가 455명입니다. 이 러시아 측은 그동안 이에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의 전향적인 조처를 기대하면서 이 보복을 미뤄왔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러시아의 바람과는 달리 이 추가 제재가 가시화되면서 결국 이 보복을 단행하는 것으로 이 러시아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 내 미국 외교 시설 운영 중단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러시아에 있는 미국 외교공관은 크게 이 모스크바의 주러 미국 대사관과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예카테린부르크에 있는 총영사관 등 네 곳인데요. 이들 공관 산하의 휴양시설과 장비, 물품 보관시설 일부가 내일 폐쇄됩니다. 폐쇄되는 미국 시설과 관련 자산은 러시아 당국에 압류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러시아 측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 국무부는 어제 의외의 행동으로 평가하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국무부 측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관계 당국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수집해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이란, 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통합 법안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90주년 열병식이 진행됐다고요?
네, 내일 8월 1일이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을 기념하는 건군절 90주년인데요. 이에 앞서서 어제 12,000여 장병들이 참가한 대규모 열병식이 네이멍구에 있는 주르허 합동전술훈련기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전투복을 입고 나와서 사열했고요. 그동안 일반에 잘 공개되지 않았던 인민해방군의 신규 편성 부대와 최신 무기들이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예, 새롭게 선보인 부대와 또 무기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중국군은 지난 1990년대 걸프전쟁 이후에 현대전장에서 탁월한 전투력을 선보인 미국 해병대를 벤치마킹, 그러니까 그대로 본따서 배우는 작업을 최근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는데요. 이 수년 동안의 증강 작업을 마친 이 중국판 해병대라고 할 수 있는 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 장병들이 이날 행렬의 선두에 섰습니다. 이 육전대는 기존 두 개 특수여단 2만 명을 전환 배치한 데 더해서 6개 여단 10만 명 규모로 확대됐는데요. 최근 중국이 아프리카 지부티에 확보한 첫 해외 군사기지 방호 임무에도 이 육전대가 투입되는 등 앞으로 인민해방군이 펼치는 주요 작전에 선봉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예, 이 육전대 확대와 함께 로켓군의 출범도 공식화됐다고요?
네, 이날 열병식에서는 중국 국기와 공산당기보다 인민해방군기가 가장 앞에 서면서 이 모든 행사에서 국기를 가장 앞세워야 한다는 중국의 국기법 위반 논란이 인터넷상에서 일기도 했었는데요. 새로 선보인 인민해방군기는 기존 육해공 3군기가 아닌 최근 신설돼서 자리 잡은 로켓군을 포함한 4군기로 바뀌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새로 공개된 무기들도 많았죠?
네, 그동안 중국군이 개발 중이거나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고만 알려졌을 뿐 실체를 볼 수 없었던 최신 장비들이 이날 대거 열병식에 나왔습니다. 젠20 스텔스 전투기와 둥펑 31AG,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서 로켓군의 상규 미사일과 핵, 지대공 미사일이 새로 선보였고요. 또 유탄포와 조기경보 레이더 등이 행군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날 열병식에 선보인 무기의 한 40% 정도가 처음 공개된 것으로 관영인민일보가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밖에 이날 그 열병식이 여러모로 이전과는 많이 달랐다고 하던데요.
네, 우선 날짜가 주목되는데요. 근래에 중국이 10월 1일 국경절에 열병식을 한 적은 있어도 이 건군절에는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198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이 건군절의 열병식 일정을 맞춘 데다가 단순한 군사 행진이 아닌 대형 훈련장에서 워게임 형식을 도입한 것도 이전과 달랐고요.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투복을 입고 사열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과거 중국의 대규모 열병식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인민복 차림으로 참석했었는데요. 이날 인민해방군 장병들은 시 주석에게 경례할 때 과거처럼 서우장하오, 수장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외치지 않고 주시하오, 주성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호칭하면서 군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공식 예우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예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변화를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예, 당과 함께 군대까지 확실하게 장악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서방 매체들은 공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가을 열릴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실권 강화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를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나타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해외 운영하는 지부티 군사기지 시설이 위성사진으로 공개됐군요.
네, 중국이 아프리카 요지에 있는 작은 나라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해서 지난 12일 공식 출범식을 통해서 주둔 병력을 현지에 보냈는데요. 이 위성사진으로 이 시설을 자세하게 분석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위성사진 판독기관인 올소스와 미국의 전략정보분석회사 스트랫포가 최근 공동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부티 인민해방군 기지에는 3중 보안 방어체계가 구축됐는데요. 이 보안체계 안에서도 주요 시설을 지하에 감추고 있어서 비밀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좋도록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주요 시설을 지하에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중국 정부가 당초 설명한 기지 확보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지부티 기지를 발판으로 인민해방군이 본격적으로 이 해외 군사력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쏟아지자 중국 측은 유엔 평화휴지 활동과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급시설이라고 이 기지 용도를 설명했었는데요. 이 인도적 지원 사업에 사용할 장비들을 굳이 지하에 감출 이유가 없다는 게 관련 기관들의 판단입니다.
예, 앞서 중국은 지부티 기지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이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보된 위성 사진을 보면 이 해안에 있는 이 기지에서 선박 접안 시설을 비롯한 항구 건설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됩니다. 인근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업과 인도주의 구조 활동을 도와서 이 지역 안정을 이끌 것이라는 중국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지부티 기지가 또 다른 국제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군요.
네, 최근 중국이 인도와 국경지대에서 첨예한 대치를 벌이면서 두 나라 사이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도 정부는 지부티 인민해방군 기지 운영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VOA 중국어 서비스가 지난 목요일 전했습니다. 이 지부티 중국군 기지는 인도의 서해안인 아라비아 해와도 인접해 있어서 또 다른 안보 위협 요인이라는 게 인도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군의 지부티 기지 운영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미 아프리카 사령부의 토머스 월드하우저 사령관은 지난 4월 의회에 출석해서 이 중국군 지부티 기지에 대해서 중대한 안보상의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지부티 정부에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관련 보고서에서도 이 지부티 기지 운용을 포함한 중국군 해외 활동 확대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백악관 비서실장이 바뀝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새로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여러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는 데 실패했지만 백악관과 행정부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미국의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분기 대비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 상무부 발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 전격 교체됐죠?
그렇습니다. 존 켈리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오늘부터 비서실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서 켈리 장관을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인스 프리버스 전 실장은 취임 약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는데요. 이날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Reince is a good man. John Kelly will do a fantastic job.
네, 물러나는 프리버스 전 실장에 대해서 매우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미국인이라고 칭찬했는데요. 하지만 이 켈리 신임 실장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믿기 힘들 정도로 일을 잘해왔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다면서 비서실장 일을 매우 훌륭하게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프리버스 전 실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프리버스 전 실장은 지난 금요일 성명에서 대통령과 미국을 위해 일한 건 생애 가장 큰 영광 가운데 하나였다며 감사를 표했고요.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버스 전 실장은 지난해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의장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왔고요. 워싱턴 주류 정치인들과 트럼프 대통령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프리버스 전 실장은 이날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했다며 이에 따라 전날인 목요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hitting the reset button saying, "Okay, let's try something different."
프리버스 전 실장은 대통령이 다른 방식을 시도하고 싶어서 재설정 단추를 누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게 나쁜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켈리 신임 실장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켈리 실장에게 보고하고 또 켈리 실장에게 인사 권한이 주어진다면 성공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 백악관 비서실장을 교체한 이유가 뭘까요?
네, 프리버스 전 실장이 뭐 대통령이 리셋 버튼을 눌렀다, 뭐 새로 시작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
이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예산관리국장은 어제 이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체계 있게 또 통솔이 잘 되는 백악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버스 전 실장은 사실 좀 뭐 느긋한 성격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또 최근 앤서니 스카라무치 백악관 공보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물러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프리버스 전 실장도 곧 물러날 것이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스파이서 대변인과 프리버스 전 실장은 이 스카라무치 공보국장이 백악관 참모진에 합류하는데 크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스카라무치 공보국장은 브리버스 전 실장에 대해서 정보 유출자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켈리 신임 실장이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올해 만으로 67살이고요. 남부사령관을 지낸 해병대 대장 출신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으로 알려졌는데 군내에서는 아주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발탁된 이후 장벽 건설과 불법 이민자 추방, 비자 검색 과정 강화 등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큰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체켈리 장관에 대해서 자신의 행정부의 진정한 스타라며 이렇게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켈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 겉으로는 강인한 태도인데요. 이것과는 달리 개인적으로는 좀 아픔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자식을 전장에서 잃은 건데요. 아버지를 따라 해병대 장교의 길을 걷던 막내 아들 로버트 켈리 중위가 2010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겁니다. 한편 이 국토안보부 장관직은 당분간 일레인 듀크 부장관이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한 오바마 케어 폐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백악관과 행정부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여 포기하지 말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라. 이런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흔히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화당은 7년 동안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상원에서 오바마 케어를 대체 또는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세 차례나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차로 오바마 케어의 이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고 빈곤층을 위한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를 축소하는 내용의 대체 법안. 두 번째로는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한. 또 세 번째로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과 의료 장비 제조 회사에 부과하는 세금 등 단 몇 가지 항목만을 폐지하는 한.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 표결에 붙였는데 모두 부결됐습니다. 특히 세 번째 안은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결정표를 행사했는데요. 이 맥케인 의원만 찬성하면 가까스로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의회를 찾아와서 설득에 나섰지만 이 맥케인 의원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 오바마 케어 폐지 노력을 주도했던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상원 대표는 물론이고요. 폴라이언 하원 의장도 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맥코넬 대표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밝히면서 오바마 케어 폐지 노력을 일단 접겠다는 뜻을 나타냈죠.
그렇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오바마 케어가 붕괴하게 내버려둬야 한다 그런 반응까지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다시 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독려하고 나선 겁니다. 믹 멀베인이 백악관 예산국장과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도 의원들이 계속해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멀베니 국장은 지난 주말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계속 남아서 뭔가는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고요. 프라이스 장관은 의원들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으로 오바마 케어를 대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반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말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미국인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현행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거나 다소 보완하는 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난 1월 조사 때보다도 50%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정당별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는 10명 가운데 9명이 공화당 지지자는 10명 중 3명만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의회가 다뤄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미국인은 조세 개혁이나 외교 문제, 기관 시설 보수 등 이 보수 등을 이 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의회가 건강보험 개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30%에 불과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미국 경제가 큰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금요일 올해 2분기, 그러니까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연간 2.6%로 앞선 1분기에 1.4%와 비교해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2분기 이 GDP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소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비 지출은 전체 GDP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요. 이 소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말은 이 소비자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말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 산업 지출 역시 늘었는데요. 시장 조사 기관인 HIS Market의 세라 존슨 연구원은 VOA에 이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서 미국의 무역이 늘어난 건 역시 GDP 성장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현재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96개월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뭐 말 그대로 바닥을 쳤는데 이후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PNC 금융의 거스포시의 선임 연구원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96개월, 그러니까 이 8년 동안 경제 성장이 이어지는 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긴 기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1990년대는 120개월간 경제 성장이 이어졌었고요. 1960년대에는 106개월간 성장이 계속됐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장기간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미국인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앞선 호황기를 좀 비교해 보면 여전히 경기가 좀 좋지 않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네. 이 포요세 연구원은 그 이후로 경제가 아주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는 점을 꼽았습니다. 현재 연간 경제 성장률이 2.1%인데요. 지난 1970년에서 1990년대 평균 연간 성장률은 3.3%에 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성장 속도가 매우 더딘 편인 셈이죠. 포셰 연구원은 이렇게 경제가 더딘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로 정책적인 실수와 정가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내분, 경제의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번 2분기 성장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3개월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경제 성적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대부분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 실행에 들어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2분기 성장률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줄이고 또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연간 3%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아직 그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지난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3% 성장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1970년대 캄보디아 인구의 약 4분의 1이 희생된 크메르 루주의 양민 대학살. 킬링필드라고 불렸던 죽음의 현장을 탈출한 난민 가운데는 미국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활동 중인 교육자 리타 핀 아렌스 씨 역시 그중 한 명이지요. 리타 씨는 크메르 루주 정권이 폭정을 펼치던 1977년에 태어났는데요. 리타 씨 덕분에 리타 씨 가족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My parents credit me with why they're alive today. And that's because
제가 태어난 지 사흘이 지나고 캄퐁찬 마을에 큰 트럭이 한 대 들어왔대요. 이 트럭 운전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목록을 가져와서는 이 사람들을 트럭에 태워서 수도 프놈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죠. 지금 새 정부가 세워지고 있는데 목록에 있는 이 지식인들이 새 정부 건립을 도울 거라고 하면서요. 저희 어머니 이름도 거기 있었죠. 하지만 사흘 전에 출산을 한 저희 어머니는 마을 외곽에 있는 트럭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트럭을 타고 가지 못해 아쉬워했지만 이후 돌아온 것은 트럭을 타고 갔던 사람들의 옷가지뿐. 트럭을 타고 간 사람들 모두 처형됐다고 합니다. 매우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던 리타 씨 어머니와 캄보디아 정부에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결국 캄보디아를 탈출하게 됐고 2년간의 난민촌 생활을 거쳐 1981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Very different and challenging for us because Cambodia is very tropical and Idaho is very very cold.
미국 북서부의 아이다호에 정착했어요. 1981년 9월 말에 도착했는데 환경이 너무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열대성 기후인데 아이다호는 너무 추운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봤죠.
리타 씨와 가족들에게 추운 날씨만큼 힘든 게 또 있었습니다. 바로 낯선 문화와 언어였습니다.
My father only spoke a little bit of English because I think he'd taken
저희 아버지는 정부에서 일하셔서 영어를 좀 하긴 하셨지만 생활하기에 충분할 정도는 아니셨어요. 대신 프랑스어는 완벽하게 하셨죠. 살 길이 막막했던 부모님은 대학교에 프랑스어과를 무작정 찾아가서 프랑스어 교수님들에게 도움을 청하셨대요. 아주 현명하셨던 거죠. 하지만 원하는 직업을 찾진 못하셨어요. 캄보디아에 계실 때 받은 대학 졸업장과 국가에서 일했던 모든 서류를 크메르루즈 당국자들이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부모님의 학력이나 경력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대학에 다시 진학해서 영어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고 어머니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허드렛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 일은 식당에서 채소를 써는 일이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생계를 위해 바쁘게 일하셨던 부모님은 자녀들의 공부를 전혀 봐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리타 씨와 오빠 첸티 씨에게 늘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So growing up, my father told me the story of how he got into school.
아버지는 늘 저와 오빠에게 당신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과거에 캄보디아에선 아무나 학교에 갈 수 없었대요. 하지만 공부가 하고 싶으셨던 아버진 홀로 시골집을 떠나 8살 때 절로 들어가셨죠. 스님들로부터 글을 배운 아버진 대학 입학시험에서 전국 3위를 하실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고요. 결국 정부에서 일할 기회도 얻으셨다고 해요. 아버진 크메르루즈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걸 빼앗겼지만 한 가지 빼앗기지 않은 것이 바로 아버지가 받았던 교육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배운 지식은 빼앗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셨어요.
당시 아시아계 학생이 거의 없었던 아이다호에서 다른 생김새와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갖고 생활했던 리타 씨는 학교에서 인종차별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강조하셨던 교육의 중요성은 리타 씨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이유가 됐고 리타 씨가 흔들릴 때마다 부모님은 대학살에서도 살아남았는데 뭐든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며 용기를 주셨다는데요. 리타 씨는 결국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it was really interesting for me because like in Twin Falls we only had one high school.
제가 살던 Twin Falls엔 당시에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체 인구가 3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었죠. 저는 어릴 때 다른 주로 여행을 가본 적은 있었지만 다른 주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어릴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모의대학 입학시험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죠. 내셔널 메리트 장학금이라는 권위 있는 장학금 수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여러 대학으로부터 전체 장학금 제안도 받았고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이 생긴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국 예일대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다호의 시골집에서 멀리 떨어진 동북부의 커네티컷주. 그것도 전국의 수재들이 몰려있는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서 리타 씨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Amazing. I mean, there were. I was surrounded by incredibly inspiring students.
예일대에서의 생활은 정말 멋졌어요. 똑똑하고 영감을 주는 친구들과 졸업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사이에 둘러싸여 생활했으니까요. 한 번은 친구들과 회의를 준비하는데 한 명이 지미를 연사로 초청하는 게 어때?라고 하는 거예요. 전 속으로 지미가 누구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말한 거더라고요. 그 친구가 카터 전 대통령의 개인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유명 인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 또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리타 씨는 그리고 대학 생활을 통해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I got involved pretty early on with the campaign to remove landmines.
친구들은 다들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넘쳤어요. 여러 가지 활동과 운동을 벌였죠.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뢰 금지 운동에 동참했어요. 저의 고향 캄보디아에 아직도 지뢰가 많고 또 지뢰로 인해 희생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요, 우리 학생들의 운동이 기초가 된 국제 지뢰 금지 운동이 1997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다.
리타 씨는 지뢰 금지 운동을 통해 학생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것도 좋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됐다는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 리타 씨는 교육자로서의 삶을 결심하게 됩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출신의 교육자 리타 핀 아렌스 씨의 두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육자가 된 리타 씨의 이야기와 동료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A fish out of water. A fish out of water입니다.
What does it mean to be a fish out of water?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Hey, how is your uncle adjusting to living in New York City? I know that it's more busy and congested than where he used to live.
Well, after living in the countryside for most of his life, Uncle Richard is a fish
out of water in New York City.
I see. Hopefully, he'll get adjusted to the city soon.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Hey, how is your uncle adjusting to living in New York City? 네 삼촌께서는 뉴욕시티에 잘 적응하고 계시니? 전에 사셨던 데보다 훨씬 복잡하고 붐비는 곳이잖아. 라고 하자 제가 Well, after living in the countryside for most of his life, Uncle Richard is a fish out of water in New York City. 우리 삼촌은 오랫동안 시골에서 사셔서 그런지 뉴욕을 많이 불편하고 어색해 하셔.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fish out of wate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 is your uncle adjusting to living in New York City? I know that it's more busy and congested than where he used to live.
Well, after living in the countryside for most of his life, Uncle Richard is a fish out of water in New York City.
I see. Hopefully, he'll get adjusted to the city soon.
Today's expression is a fish, F-I-S-H, fish, out, O-U-T, out, of, O-F, of, water, W-A-T-E-R, water, a fish out of water. So when you are in a completely unsuitable or uncomfortable environment or situation, you are considered to be a fish out of water. A fish out of water는 물 밖에 있는 물고기라는 말이죠. 이 표현은 마치 물에 살아야 할 물고기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 사람이 낯설거나 불편한 상황에 놓인 걸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의 삼촌처럼 오랫동안 조용한 시골에서 살다가 붐비는 도시인 뉴욕에서 살게 된 것처럼이요. Uncle Richard is a fish out of water in New York City. 우리 삼촌은 오랫동안 시골에서 사셔서 그런지 뉴욕을 많이 불편하고 어색해 하셔 라는 문장이었죠.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I am really good at playing basketball, but I am a fish out of water when I try to play tennis 라고 하면 나는 농구는 정말 잘하는데 테니스라면 영 맥을 못 쳐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is your uncle adjusting to living in New York City? I know that it's more busy and congested than where he used to live.
Well, after living in the countryside for most of his life, Uncle Richard is a fish out of water in New York City.
I see. Hopefully, he'll get adjusted to the city soon.
Let's review. A fish out of water is someone who is uncomfortable or unsuitable in a situation or environment. A fish out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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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ry using this fun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이클 부블레가 부른 콴도 콴도 언제 나의 사람이 될 건지 말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ell me when will you be mine?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We can share a love divine. Please don't make me wait again. When will you say yes?
Quando, quando, quando.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You mean happiness to me.
You mean happiness to me.
Oh my love, please tell me when. Every moment's a day. Let me show you the way.
Let me show you the way
to a joy beyond compare.
I can't wait a moment more. Oh.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Tell me quando.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90년 7월 31일 오늘, 신생 미합중국이 최초로 특허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사업가 사무엘 호킨스의 탄산칼륨 제조 과정에 관해서 연방정부가 특허를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의 특허 제도는 과학자들의 발명 의욕을 북돋아주는 동시에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러한 특허 제도가 확립된 것은 1623년 영국 의회가 전매조례라는 법률을 제정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제도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매우 비쌌습니다. 이에 반해 신생 미국이 선보인 특허 제도의 특징은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절차였습니다. 당시 호킨스가 부담했던 특허 등록비는 3달러.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회사원의 연봉에 해당하는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나날이 커가는 미국 경제의 숨은 힘이 이 특허 제도에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영국은 이어 1852년 특허 제도를 고치고 서둘러 추격에 나섰지만 미국의 우위를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던 1944년 7월 31일 오늘, 소설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이자 비행사인 앙투안드 생텍쥐페리가 실종됩니다. 이날 정찰 임무를 위해 코르시카 섬의 미 공군기지를 떠난 생텍쥐페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00년 프랑스의 리옹에서 태어난 생텍쥐페리는 어렸을 적부터 비행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22살이 되자 생텍쥐페리는 공군에 입대하고 조종사가 됩니다. 이후 생텍쥐페리는 우편비행, 항공회사 근무 등 하늘을 나는 일이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텍쥐페리는 남방우편과 야간비행, 전투조종사, 어린왕자 등을 발표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후 연령 제한으로 조종사 자격이 박탈됐지만 하늘을 나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생텍쥐페리는 결국 1944년 정찰 비행에 나서지만 지중해 상공에서 홀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비행기 잔해는 이후 2004년 3월 프랑스 수중 탐사팀에 의해 마르세유 근해에서 발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